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 방송의 정수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기호 인사드립니다.
네, 2019년 새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 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2019년도는 황금 돼지 해잖아요.
아, 네, 돼지.
네, 돼지가 귀엽잖아요. 캐릭터 보면은.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에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많이 누려서 교회도 네.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늘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새해 뭐 소망이 있다면요?
아, 제가 일단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감기가.
네, 이게 잘 안 떨어져서 네. 죄송하고 내년엔 더 네, 좋은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겠고 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려면 운동해야 되니까 목사님 운동 잘 안 하시죠? 책만 많이 보시잖아요.
아, 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네. 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제가 콕콕 찔러가지고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새해 한기 1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떨 때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예.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탄생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이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건 참 특권인데 이번 한기 동안 배울 요한계시록의 어떤 총론이랄까요?
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불리우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인 랑코 스테파노비치가 쓴 알기 쉬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표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함으로써 영감을 받은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책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기 설명하기를 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기 교과의 표지 그림이 무엇인가요? 어린 양과 사자의 복합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어린 양의 이미지에 사자의 이미지를 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1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예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정말 중요한 네네.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 한기 동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1과 밧모섬에서의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번 한기 동안은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제1과는 밧모섬에서 전하는 복음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주어졌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유배되어 생활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기록을 읽고 듣고 잘 간직하여 삶이 되게 하라는 초청을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의 사도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요한 계시록이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일요일 소지부터 요한계시록의 첫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제목입니다. 네. 소지의 제목이 제목입니다. 예.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세 번에 걸쳐서 1절에 있는 중요한 각 구절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월요일에는 속히 될 일에 대해, 그리고 화요일에는 지시하신 것이라 혹은 알게 하신 것이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첫 장을 열었을 때 네네. 1절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네요.
네, 서원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월 소진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 구절 속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 자체는 이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계시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네, 원래는 그렇게 되면 네. 좋을 텐데 아마 네, 또 그냥 부르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받아 적었으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비밀을 공개함이라는 뜻의 아포칼립시스인데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 문서로서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그분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어떤 면에서 핵심 내용.
네네.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네, 그분 자체에 대한 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네네.
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예,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이 사복음서의 기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것이 약속된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엘렌 화이트에 관한 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LNG 화이트 유산위원회 책임자인 짐 닉스라는 분이 한 번은 엘렌 화이트의 첫 번째 손녀인 엘라 화이트 로빈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녀인 엘라 화이트 로빈슨은 할머니 엘렌 화이트에 관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915년 엘렌 화이트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이 손녀는 33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 닉스라는 분이 그 손녀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엘라, 당신이 할머니에 대해 가진 모든 기억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손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 안식일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할머니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교인들이 엘렌 화이트 할머니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한참 하시던 도중 갑자기 멈추시더니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앉은 교인들 사이에는 완전한 침묵이 있었지요. 손녀 엘라는 이것이 그녀가 엘렌 화이트 할머니에 대해 가진 기억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억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엘렌 화이트 할머니처럼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명을 가진 요한 계시록은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가장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기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1월 서지는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서지는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운데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성취된 혹은 미래에 성취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충돌을 느끼게 됩니다. 일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했는데 이 책의 실제적인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복음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아주 유명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끝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신지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모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게, 충분히 주의 깊게 간직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계시록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역사의 모든 시대와 엄숙한 종말의 사건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확언한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들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시된 것이 아니다. 예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공개된다.
네, 예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약속,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끝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의미 있게 우리에게 간직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으실 때라도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요한계시록 연구가 그런 일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 TV에서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 못하고 그 장면만 봤는데, 네.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아, 그 엘리베이터?
네네,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냥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고,
네.
그냥 아무 때나 잡아당기면 아무 때나 서가지고 불이 계속 올라오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헤어지면서 그 아내하고 자녀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우면서 얘기를 합니다. 몇 초가 지난 다음에 이거를 내려라. 그러면은 땅에 충돌하기 전에 바로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가속도가 붙은지 엄청나게 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만 보냐면은 시계만 보는
시계만.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바로 수동으로 작동을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지면에서 한 1m 정도 됐을 때 딱 쓰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아빠의 말에 집중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이 구원을,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예언의 성취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하지 말고 그것을 당부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화요일 소지는 계시록의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언은 아무래도 이제 감춰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네, 오늘 아마 그 제목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절 가운데 세 번째로 살펴볼 구절입니다.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혹은 개역개정에는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으로 보면 이 표현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요.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혹은 알게 하신 것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세마이노인데요.
세마이노.
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기호나 상징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은 미래의 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상징이라는 방식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실 때 금은 노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 2장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계시록도 이와 같은 상징의 언어를 통해 미래를 열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 상징을 성경으로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조금씩 환한 빛을 가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상징을 잘 공부해야 되겠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계시록의 본문을 해석하는 기본 방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교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문자적인 의미일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것을 읽는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을 때는 본문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를 가리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 문자적인 하루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상징의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문이 문자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는 한 기록된 장면들이나 사건들을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 교과의 저자는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짐승들도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짐승들을 그대로 짐승들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상징적인 언어로
네, 맞습니다.
또 숫자도 나오고요.
네, 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없는 이상
네, 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네.
맞다.
네.
그러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징을 네.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상징을 자기 멋대로,
네네.
자기 마음대로 상징을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알려면,
네네.
성경 전체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성경적인 기반 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네네.
자세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계시록 본문 자체를 이제 연구해 나갈 때마다 이 원칙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연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알면 할수록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고
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참여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소개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소개되고 있고 아들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표현된 성경의 하나님은 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신론도 아니요 삼신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개성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적과 뜻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특별히 사랑의 품성으로 서로를 섬기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히 하나되어 협력하여 이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더욱 바라보며 그 섬김과 연합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성경에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 홀로 계시지만 또 세 분 하나님의 네네.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나보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세 분 하나님의 기념 칭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또 여호와는 단수로 돼 있지 않고 복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지 그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네네.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이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또 서두부터
네,
알려주고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네네.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호 간의 작용에서 예, 예.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말이죠.
예, 예.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성경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계시록의 주안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제1과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선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 1장 1절로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교과의 범위인 계시록 1장 7절로 8절은 이 서원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서원 부분을 마무리할 때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편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편지를 쓸 때는 처음에 인사 쓰잖아요.
네.
7절, 8절까지가 인사 비슷하게 하는데
네네.
그 마무리가 7절, 8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그의 책 서원을 종결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교과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의 언어는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스가랴 12장 10절, 마태복음 24장 30절과 같은 몇 가지 예언적인 본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예언적 본문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연관되어 사용되었고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는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요한계시록의 절반 이상이
네네.
구약 성경을 인용
네, 맞습니다. 우선.
한 말씀을 제가 봤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구약성경에 많은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네.
사랑하고 또 그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또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처럼 요한이 계시록 1장 7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며 구약과 신약의 예언적 본문을 활용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된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책 서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책의 이 종결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종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장 뚜렷한 주제로, 주안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가장 확실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행, 고통, 아픔,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역사가 마침내 끝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에 언급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드립니다.
구주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뒤로 1800년 이상이 지났다.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충실한 백성들의 심령을 용기로 채웠다.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생명의 시어자의 음성이 아직 무덤 속에서 자는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바라여진 그 말씀은 여전히 확실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지친 사람이 있는가? 영원한 세계가 너무도 가까운 때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놓쳐야겠는가?
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이번 교과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를 두고 잠시 떠나야 되는 이 엄마가, 예? 혹은 부모가, 네. 나 없는 동안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네,
내가 부장님. 금방 오겠다. 힘내라, 용기 내라, 흔들리지 마라. 아빠가, 엄마가 금방 오겠다. 이 약속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네네.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18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경통신학교 교재로 골든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비록 그 교재 내용을 조금 공부가 충분치 못해서 골든벨을 울리시지는 못했지만 본문 자체를 얼마나 많이 읽고 외우셨을 그 열정과 성실함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골든벨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골든벨 울리고 안 울리고 상관없이, 네네. 공부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네네.
신앙이 자라나고,
네네.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 요한계시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주신 음성에 따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연구하고 읽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또 결심할 것 결심하게 하셔서 이 한기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 살필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을 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요한을 감동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선명해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19년도 새해 벽두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이 교과와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2018년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준 모든 청취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새해 시작되는 이때에도 앞으로 쭉 많이 관심과 사랑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부지런한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